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아모스 2장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음이라. 내가 유다에 불을 보내리니 예루살렘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아멘.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아모스서는 이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과 회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어제도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던 이 북이스라엘은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에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최전성기를 보내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모든 나라가 꿈꾸었던 부국강벽의 모습을 갖춘 모두가 부러워하는 그러한 나라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 북이스라엘은 분명 위기의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를 세웠던 근간이 흔들리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이스라엘은 다른 민족과는 달리 하나님의 택하셨던 선민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으로 세워진 나라였고 또 하나님의 식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운영되어지는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아모스 1장과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들과 또 이스라엘이 지은 죄를 판단하는 기준이 서로 달랐던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아모스 1장 3절부터 2장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주변 국가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방 민족에 대한 심판의 이유들을 살펴보면 그들의 타락했던 도덕성을 문제 삼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민족들을 압제하고 형제 간의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사로잡은 자들을 팔아넘기며 아이를 뵌 자들의 배를 가르는 등 이방 민족의 도덕성을 문제 삼아 그들에게 벌을 내리시는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반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죄를 판단하는 기준이 달랐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방 민족을 판단했던 기준인 도덕과는 다른 것들, 다른 기준으로 이스라엘을 판단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죄를 판단했던 그 기준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갔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음이라. 하나님께서는 아모스를 통하여서 남유다의 죄를 지적하면서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러듯 하나님께서 자신이 택하신 백성들의 죄를 판단하는 기준은 도덕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율법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내게 준 율법을 멸시하고 그 율법을 내 삶 속에서 지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는 벌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율법의 핵심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은 모세 오경에 기록되어졌던 613개가 넘는 율법 조항을 지켜 행하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 율법이 말하고 있는 핵심 메시지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단순하고 명료한 명령이었습니다. 이 두 명령이 서로 다른 명령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이웃사랑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아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러한 관계 가운데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 이웃을 미워하거나 도구화할 수 없고요. 또한 하나님의 사랑에 빠진 이웃사랑은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수단밖에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이웃사랑은 서로 함께 가야 합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언약으로 세워진 나라의 기초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입니다. 즉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와는 달리 이 두 기둥을 기초로 해서 세워진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 안에서 하나님과 더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또한 서로가 서로를 돕고 보호하며 풍성한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주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만약 이 두 기둥 가운데에 어느 하나라도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나라는 온전히 설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큰 위기에 처해 있다라고 판단하십니다. 나라의 근간을 이루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정신을 잊어버리고 단지 자신의 행복과 만족을 위해 살아가는 이스라엘의 실상을 바라보고 더 이상 참을 수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모스 선지자를 북이스라엘 땅에 보내어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또한 그들이 죄로부터 돌이킬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북이스라엘이 지었던 그 죄악된 실상들이 낱낱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본문에 기록된 죄악의 실상들을 살펴보면 나라의 근간을 이루어왔던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의 모습이 완전히 무너진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6절과 7절 말씀에 보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6절 말씀에 보면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은을 받고 의인을 팔았고 또한 신 한 켤레 값을 받고 가난한 자를 팔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의인이란 죄가 없는 자들로 억울하게 누명을 씌워 사람을 사고 파는 일들이 북이스라엘 땅 가운데에 일어났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고요. 또한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았다라는 것은 북이스라엘이 연약하고 가난한 자들을 어떻게 대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언약으로 세워진 북이스라엘에서 돈을 주고 사람을 사고 파는 행위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을 단지 자신의 이익을 얻기 위한 도구와 소유물로 보고 있었던 것이죠. 7절 말씀에도 보면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닌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성을 성적으로 상품화한 것으로 인간의 존엄성이 말살되어진 북이스라엘의 참혹한 실상을 여실히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렇듯 자신의 이익과 쾌락을 위해서 연약한 자들을 도구화하고 상품하고 있었던 북이스라엘의 모습 속에서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을 그 어느 곳에서 또 우리는 찾아볼 수 없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는 어떠합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도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들을 도구화하고 상품화함으로써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고 쾌락을 채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러한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이웃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임을 기억하고 서로 돕고 서로 보호하며 서로의 삶을 풍성히 채워 나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할 때에 우리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가 견고히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는 세문안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어지는 8절 말씀에 보면 종교적으로 타락했던 북이스라엘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신명기 24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전당 잡은 물건을 해가 지기 전에 그 주인에게 돌려줄 것을 명령하십니다. 본문에 보면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웠다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전당 잡은 물건을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았음을 의미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인데요. 즉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면서도 모든 제단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있는 가식적인 북이스라엘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또한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신다라는 것은 거룩한 하나님의 전에서 불법적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시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인데요. 이렇듯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 그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한 채 그저 형식적으로 그리고 습관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렸고요. 또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리었지만 그들의 삶의 모습은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를 것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왔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도 오늘 말씀 속 북이스라엘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고 있지만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한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모습과 태도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정성과 마음을 다해 드리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의 모습이 일치되어야 하는데요. 삶과 신앙이 분리된 말뿐인 신앙을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에 이루어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함으로써 주님의 나라를 견고히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세문안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기초 위에 이스라엘을 세우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율법 정신을 잊고 자신의 이익과 쾌락만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나라를 세웠던 근간이 무너져 내렸기 때문에 그 나라가 망하는 것은 어쩌면 너무나도 당연한 수순이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택하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에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역시도 세상의 식과 세상의 방식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를 견고히 세워가야 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도 선택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함으로써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를 견고히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세문안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준비된 기도문을 따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밤 저희를 평안히 지켜주시고 하루를 시작하며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부어주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온 마음으로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옵소서. 약한 자들을 소외시키고 이기적인 삶의 방식을 살았던 지난 날을 회개합니다.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 각박한 세상 가운데에 이웃들을 사랑으로 섬김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견고히 세워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선교사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이 땅 위에 많은 교회를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마음껏 소리 높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지만 여전히 북녘 땅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7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정치, 문화, 경제적인 해결책을 찾아왔지만 인간의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막힌 담을 허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북녘 땅의 견고한 담이 무너지게 하시고 믿음이 흘러 그 땅의 생명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세문안 교회를 세워주시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명을 맡겨주심에 감사합니다. 많은 이들이 분주히 오고 가는 이곳 광화문에서 지친 영혼들이 말씀을 통하여 주 안에서 쉼을 얻는 예배당이 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 이상한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과 강건함을 주시고 부교역자들과 당회원 모든 재직들에게도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세문 안에 모든 가정과 일터 가운데에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병상에 있는 교우들에게 치유와 위로의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